오늘은 룻기 1장 5절, 6절이네요.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오늘 제목은 돌아보사. 그 영어로는 보니까 비짓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돌아보셨다. 전전주는 뭐 기근, 사망, 제목이 이랬는데 오늘은 그 이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참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원래 이제 그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사실 그 다윗이 그 성경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조상 때부터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통치자 메시아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베들레헴은 친숙한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고 또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자체도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빵집. 우리 저 서일아 자매님 근무하시는 빵집. 그래서 빵은 참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은 생명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빵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그 뭐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6장에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빵은 생명하고도 아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 그 가족 4명은 이 기근이 왔을 때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은 모압 지방이 가서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모압 지방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베들레헴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요단 평야를 먼저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살게 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았는데 그두 딸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두 딸하고 동침해서 나온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자체부터가 상당히 그 악한, 부정적인 그런 이 곳인 거죠.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가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오만과 교만과 진노에 대하여도 우리가 들었거니와 그의 거짓말은 그와 같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는 우리가 모압의 교만, 곧 그의 거만과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건방짐에 대하여 들었거니와 가로 열고 그가 지극히 교만하도다. 가로 닫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멜렉 가정이 봤을 때는 베들레헴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모압에 가면 굉장히 잘살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훨씬 더그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이그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죠? 극보수 같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 가족들은 사망의 역사만 일어나고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이 룻기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냥 이제 영어로는 단순히 비짓했다, 이제 방문했다고 돼 있습니다. 방문하다. 근데 성경에서는 돌아보사. 근데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찾아갔다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어느 나라를 방문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그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강한 그 긍휼이 포함된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셨다는 것이 맞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형편에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믿음 안에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제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좋은 형편을 따라 가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돌아보심을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문제나 형편, 이제 안 좋은 형편이 오면 눈에 보이는 좋은 형편을 따라서 마음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머무르게 하신 곳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보사 이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 가정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여기에 해당이 못된 거죠. 왜냐하면 모압으로 피해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 은혜를 소식으로만 들었지 자기들이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냐면 하나님 외에 길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를 단일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단일한 마음. 제가 그래서 이 단일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싱글이더라고요. 싱글. 여러분 그 혼자 있는 걸 보고 싱글이라고 그러죠? 혼자. 그래서 이 한글로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오직 하나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러니까 단일한 마음이라고 이제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단일한 마음이 뭐라고 돼 있는가 봤더니 그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눈이 단일하다.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기도 단일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마음은 특징이 단일한 마음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 단일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단일하다. 눈이 단일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과 룻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롯이 룻의 그 아주 오래된 조상입니다. 근본 조상. 예. 그 모압의 아버지가 롯이니까요. 그리고 모압의 후손의 중에 룻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롯은 눈이 단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했을 때 눈이 단일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쳐다봤어요? 요단 들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차지하기 전에 선택권을 줬을 때 얼른 그 요단 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잖아요. 자기가 삼촌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요단들을 선택해 가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사실 가나안 땅보다는 요단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롯을 선택해서 간 걸 보면. 그러니까 훨씬 형편적으로는 불리한 그 형편이고 조건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눈이 단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눈이 단일하지가 않아. 언제든지 형편을 따라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과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단일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거죠. 그 중국의 어느 왕 시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허구한 날 책만 읽는 거예요. 책만 읽고 낚시질만 해.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난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병법에 아주 익은 사람이었는데 이 그 뭡니까? 정세가 지금 자기가 나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만을 탁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있었느냐? 자기가 나가서 일할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 그 국토의 여러 모양 형세를 살피고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거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남편의 속은 모르고 겉만 본 거예요. 겉만 보니까 이런 논팽이가 없거든. 그래서 참다 참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뭐 새로운 왕이 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숨은 인재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순식간에 아주 높은 자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황제에게 가서 그 관직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 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던 아내가 어느 날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높은 관직을 얻어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막 쫓아와서 남편이 타고 오는 가마 앞에 다 갖고 넙죽 절을 했어요. 여보, 나를 기억하시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남편이 가서 물한 그릇만 떠오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물한 그릇 떠오는 게 힘들겠습니까? 얼른 가서 물한그릇 딱 줬더니 땅에다 물을 딱 부어버린 거예요.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아내가 아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시대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도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길로 가버린 거죠. 예. 네. 그이 남편의 진면목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도 정말 하나님과 이 베들레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만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형편을 따라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엘리멜렉 가정 이야기는 그렇고 이것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저는 항상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가서 살지 않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떤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라실 거란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근데 때때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얼마만큼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생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얼마만큼 맛보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참 이것이 뭐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라는 좋은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복된 성경을 갖고 있는 거큰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위에 우리가 좀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생명을 좀더 맛보고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 평안하게 사는 거, 그거 말고 좀더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을 때, 이제 출생하시고 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할례를 받고 또그 마리아가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갓난아이로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 성전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두명 있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 딱 다른 사람은 마리아가 안고 있는 갓난아이를 그냥 아이로 봤는데 이 사람 눈에는 구원자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안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습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서 좀 빨리 했다 치고 뭐한 20세? 20세면 좀 늦나요? 이스라엘 나라는 좀 일찍 결혼하지 않나요? 그럼 20세쯤 결혼했다 치고 7년을 남편하고 살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잖아요. 그럼 27세가 됐겠죠? 그 후부터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7세부터 84년이니까 100세가 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의 감격.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원자를 보내 주셨구나. 그 감격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정말 단일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이로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 어머니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 자기 아들이죠. 아들의 구원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더 이상 이걸 미룰 수 없다. 그냥, 에이, 언제 때가 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여유를 가진 게 아니고, 정말 내 아들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처가 있는데 막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어떤 마음이 딱 왔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받겠다. 구원받으리라. 그런 확신이 마음에 온 거예요. 근데 그와 동일한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도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간섭이 있어가지고 그 막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자기 구원 문제를 두고 나가고 있었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는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면서 이미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받을 거라는 위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 어머니한테 뛰어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고 부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 이런 것이 바로 물론 뭐 딱 이것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말 주님과 친밀한 속에서 참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이 돌아보시는 은혜를 입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도 은혜고 건강을 뭐 병이 나서 건강을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 좀 더 우리가 들어가자면 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들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때로 씨름도 해보고 강구도 해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아보심, 위로를 좀 받아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좀 찐한 요즘 그 진짜를 찐이라고 하대요. 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찐. 그래서 이 진짜 좀 우리 주님하고 찐한 그 돈독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맛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바람이나 소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바람과 소원은 있는데 실제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아쉬울 때가 많은 것이죠. 저는 그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우리에게 말미를 달라고 하여라. 그래서 며칠 말미를 얻어가지고 세 친구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죠.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남이 꾼 꿈을 내가 꾼 꿈도 아니야. 내가 꾼 꿈이면 잊어먹었다가도 생각날 수도 있지만은 남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자기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생명의 문제를 들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계시로. 그리고 그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저는 자녀가 셋 있는데 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여유가 많은 사람이다. 물론 저는 때때로 자녀들을 인하여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변화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생명, 자기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건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구원 문제 앞에서 정말 생명의 문제인 것처럼 나가고 있는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여유가 많은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생명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 주님께로부터 어떤 그 돌아보시는 그 음성, 그 돌아보시는 은혜를 입어보고 그런 그 깊고 진한 그 관계, 그 맛을 좀 그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들은 주님의 돌아보시는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실패와 고난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것에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돌아보시는 그 은혜의 세계, 또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 세계를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어떨까. 모두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임박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임박했는데 우리는 이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을 두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여유가 많다, 태만하다. 참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여유롭습니다. 너무 이 생명의 일들 앞에서 너무 태만합니다. 주님 오시기 임박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되면 받겠지. 그거는 정말 생명의 문제를 두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 둔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참으로 생명을 맛보는 그런 실제, 생명의 실제가 제 삶 속에 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